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있어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서야 될 위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매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살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자 말자 흉년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가족들과 함께 생존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에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정적으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큰 수모를 당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난 갔습니다. 모압 땅은 예전부터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온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피난 가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된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낙심하지 않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정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왔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다윗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좀 새벽기도 읽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동굴로 전전하고 모압 땅으로 피난 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되게 하십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다윗에게 선봉장 되라 명령한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광야이지만 험한 곳이지만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람이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멈추어 정착해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앉고 서야 할 자리, 위치해야 될 곳이 매우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고 한 다음에 기운 얻게 하셔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와서 쓰러져 있고 여기 와서 숨어 있고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람인데 이 동굴 속에 와서 숨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하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왜 여기로 올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여기가 정말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에 대한 자각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깨우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엘리야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용감한 선지자였고 누구보다도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현실에 도전했고 또 너무나 큰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하는 것에는 무엇이나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비가 내리게도 하시고 물도 주시고 풀도 주시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길 걸어서 이 험한 호렙산까지 와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의 영적인 현주소가 영적인 현재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러느냐? 내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설명을 길게 합니다. 왜 여기 자기가 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길게 하는데 먼저 하는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은 열심으로만 번역되지 않고 질투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같은 질투를 나타내시듯이 나 역시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을 나도 가져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도 품었는데 모든 사람보다 유별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느끼시는 그 질투의 마음을 나도 가슴 가득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원수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도록 이렇게 방치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일종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일에 자기를 밀어넣어 놓으시고서는 이제는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찾아 없애려 할 때에 왜 나타나셔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라는 일종의 불평과 항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자기의가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라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그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그 일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이 참담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시면 18장 18절 말씀에는 아왕이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또 18장 3절 말씀과 19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세벨이 나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백성이 다 타락했습니다. 라고 온 백성, 모든 백성들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들이 다 배교자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정치나 문화나 사회상이나 종교나 모든 것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도저히 어디를 손대서 수술을 내야 이 나라가 고쳐질지 알수 없는 총체적인 부패와 질병 상태가 이 나라에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셋째 말씀드리는 자기 사역이 실패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원수들이 내 생명도 찾아서 빼앗으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그 모든 불신앙의 세계에 맞서서, 홀로 맞서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을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산 꼭대기 올라가 이 무릎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 백성들이 돌이킬 만도 하고, 회개할 만도 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제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실패감, 또 절망감,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그의 말 속에 느끼는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회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했던 일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당혹감이 생기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동지가 없어서 나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과 적막함 속에 떨어지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감 내지는 의욕 상실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럴 때가 올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틀림없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모든 노력에다 수포가 되었다는 생각에 삶에 대한 실패감과 회의감이 찾아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발걸음도 힘들게 되고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우울감이 가득해지는 이런 현상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엘리야가 지금 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시면서 엘리야가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만남의 첫번 과정이 동굴 속에 숨어 있던 걸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 동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브레그만이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과거 우리 농경사회 시절에는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약 먹이고 손 먹이는 것도 밖에 나가서 하고, 전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식정보화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안에서 실내에서 일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지 않고 혼자 일해도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최근엔 재택근무도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명랑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혼자의 세계 속에 일도 혼자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고 하니, 혼자에게 혼자 사는 것 익숙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동굴증후군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굴증후군이 좀 심각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언둔형 외톨이가 된다 그럽니다.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내면 그 사람을 언둔형 외톨이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런 일본은 벌써 한 30년 전쯤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 현상입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주는 밥만 먹고 밥그릇만 내놓습니다. 완전히 은둔해버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게 청소년 문제였어요.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됐는데 세월이 갔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0대,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40대, 50대가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려 150만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5세에서 65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둔해 있으면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져다 주는 그 급여로 생활하게 되면 그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15억 8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손실이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와야 되고 사회 속에 나와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밝은 햇빛을 보며 살아야 되고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으면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누구와 대화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하고 오해하고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끝없는 수렁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 내가 내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 엘리야처럼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자기 사건을 직시해 볼수 있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 끙끙대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밖으로 나오라. 햇빛 앞으로 나오라. 산이 보이고 돌이 보이는 그곳 나오라고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너무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생각도 여러분 자 혼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오해와 억측을 혼자 다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 아닌데 말이죠. 사실은 그 전혀 관계없는 생각인데 혼자 생각하면 자꾸 하다가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고 주변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집니다.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동굴 속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이놈아 나오너라.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를 만나십니다. 불러내셔서 말씀 가운데 만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는 불타는 떨기나무 환상 가운데서 만나십니다.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에게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면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시내산 위에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 기둥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신앙이 단일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동굴 속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산 위에 세우시고서는 그산 위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형태로 그를 만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위가 부서질 만큼 큰 바람 지나가는데 하나님 모시지 않습니다. 온산 흔들릴 만큼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위에 불꽃이 지나가는데 불꽃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귀걸여 보는가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가늘게 들리는 그 음성에 귀를 깊이 기울였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린 말씀이 처음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어째야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도 똑같은 질문으로 질문하셨고 엘리야도 똑같은 말씀으로 14절 말씀에서 대답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견딜 수 없는 자기 현실을 하소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다양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영웅 중에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대 권력 아합에 맞서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사역했던 사람.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승리를 일궈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동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죽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고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참, 아, 사람이란 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겁니다. 어제는 영웅 같아도 오늘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읽다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대답했다. 그 말이 맞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그런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뛰어나서 말씀드리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로 선생님께 다가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에는 너무 좋은 신앙적 고백을 해가지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거듭 받았던 사람 잠시 잠깐 뒤면 사탄이라는 이 책망을 주님으로 또 들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은 그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극하고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바람 빠진 고무 풍선처럼 그렇게 허물어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마저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고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무너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 그걸 다독거리시고 그건 다 지난 시간을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 가서 아람 나라의 왕도 네가 기름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네가 기름부어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기름부어서 네 후계자 만들고 이거 하라. 가라 그러십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러고 저러고 변명 구질구질한 말을 많이 했을 때 그 말씀 다 잘라버리시고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 사명이요. 보시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지금 아왕의 권력 때문에 쩔쩔매고 도망와 있는 사람에게 그 왕을 폐지하고 예후를 만나서 기름부어 새 왕을 세우시랍니다. 내 나라 안의 일도 지금 감당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람으로 가거라. 아람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아람 왕을 새로 세워라. 이 말은 동굴 속에 있으면서 자기 내면만 들어보면서 쩔쩔매고 있던 엘리야에게 나라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자기 발등에 떨어진 시험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 엘리야에게 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엘리사를 세우는 미래지향의 사회, 그런 시각을 가지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동굴 속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힘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들 갈 거야 하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봐라. 나라를 봐라. 미래를 봐라. 다음 세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야 될 미래 세계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세워라 말씀하시고 자기 나라 역사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까지 다스리는 신 하나님심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세상 역사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큰 안목을 가져야 이 시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문제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상처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요.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고향이 갈릴리이시니까 뭐 고향 사람 불러다 놓고 향후에 하시자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세계를 향하는 관문이에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갈릴리 통과해서 사방을 흩어집니다. 거기에 제자를 불러 세우신 건 다른 여러 목적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여기에 서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자꾸 그렇게 읽혀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 나라 왕도 새로 세우라, 다른 나라 왕도 세우라, 다음 세대 위에서 후계자도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를 보아라, 나라를 보아라, 세계를 보아라. 그 음성을 듣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생각하고 세계를 향한 미래를 향한 꿈을 새롭게 다지고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엘리야는 새롭게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가라 하십니다.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 전 혼자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7,000명 남겨뒀다. 여기에서 구약의 유명한 사상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남은 자 사상, 렘난트 사상입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씨앗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말씀에도 보시면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았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새 역사를 만든다라고 말하죠. 이 남은 자 사상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1장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도 다 안 믿는 사람 다 된 것 같아도 그게 또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하나님께서 남기셨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큰 화제가 났습니다. 다 탔습니다. 아주 절망했습니다. 내 평생의 수고한 게 다 쓰셨다고 절망했습니다.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대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니? 예, 다 살아있습니다. 네 몸은 어떻게 됐니? 아직 건강합니다. 뭐가 없어졌니?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건 재산 한 가지예요. 남은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7,000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지해서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